예, 오늘은 소현이 문답 22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 답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첫 번째, 참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두 번째,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세 번째, 죄는 없으십니다. 이것이 이제 답입니다. 이것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물어봐야 될 거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께서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왜? 그 중보자가 하나님이시기만 해도 안 되고 인간이시기만 해도 안 됩니다. 꼭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즉,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우리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이시요, 완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몸과 영이 있어야 사람입니다. 몸만 있다고 사람이 아니고 영만 있다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몸도 구원하고 영도 구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래서 소크라테스라 그래요? 사쿨티스도 말해, 그 사람도 죽음을 굉장히 반가워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 헬라 철학에는 이 구원이라는 게이 몸을 버리게 되는, 몸에서 해방되는. 즉,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이해는 몸은 나쁘고 영은 좋고, 근데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몸은 좋고, 아니, 몸은 나쁘고 영은 좋고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은 몸도 영도 타락합니다. 그래서 죄에 빠졌을 때는 몸도 나쁘고 영도 나쁘고, 그러나 구원은 몸까지도 구원하는, 즉, 영도 구원하지만 몸도 구원해서, 이제 천국에 우리가 갈때 영과 몸이 다 가는데, 영도 좋고 몸도 좋은, 즉 영화롭게 변하는 부활된 몸. 그래서 이 몸은 나쁘고 영은 좋다 이렇게 이 분리를 하는 거는 성경이 아니라 헬라 철학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죽음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여요. 왜? 이제 드디어 내가 완전히 구원된다. 즉 몸에서 해방이 된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완전 사람은 몸도 영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하나님으로서의 영이 있으시고, 그러고 사람으로서의 영도 있고, 사람으로서의 몸도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영원토록. 근데 여기에서 또한 가지만 잠시 얘기하고 넘어갈 거는 지금 예수님이 두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인성과 신성. 그렇죠? 그것이 이제 연합이 되어 있지만 구분이 되어 있고 그러나 분리는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데 그 잘못된 이해에서 특히 우리 루터란 교회가 이것을 잘못 잡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그들은 이 예수님의 몸이 지금 그 신성에 이게 어떻게 포함이 돼서 섞여서는 그 예수님의 몸도 무소부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믿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는 omnipresence 어디에도 계시죠. 그게 맞아요? 무소부재? 항상 이게 걸려요. 저는 어떻게 참 어려워요. 무소부재. 어디나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지금도.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인성은, 즉 예수님의 몸은, 그리고 예수님의 영, 그 인간의 영은 무소부재하느냐? 저희는 그렇게 안 믿죠. 예수님의 몸은 인간의 몸으로서 천국 그 로케이션 어디에, 거기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 지금 그 몸 자체가 무소부재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성찬 때 문제가 돼요. 성찬 때 잘못된 카톨릭 교회는 그 성찬 때그 떡이 이제 뭐야 한국어 성경이 번역될 때 빵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떡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빵을 주면서 이게 내 몸이다 그랬지 떡은 아니었는데 근데 어쨌든 한국 그땐 빵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떡이 됐는데 어쨌든 그 떡이 카톨릭 교회는 이 떡이 진짜 참 하나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거는 질문이세요? 아니 이렇게 하시길래 난 질문하신다는 줄 알았어요. 예, 질문하세요. 우리 질문이 없어요. 우리 성경 공부는 뭐 끝나고 하시면 더 좋고 떡이 이 카톨릭 교회는 진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진짜로 변하는 게 아니죠. 그 몸을 상징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저희 뭐야, 떡 먹어봐요. 예수님의 몸같이 질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그게 예수님 몸으로 변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 미신 아닌 미신. 예, 이런 미신적인 게 많아요, 지금. 그러나 상징이죠. 그런데 루터런 교회는 또 이걸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떡이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의 몸이 그떡 위에, 떡 옆에, 떡 밑에 이렇게 있어요. 왜? 무소부재하니까. 그래서 그 떡을 먹을 때 그냥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둘러싸여 있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좀 또 약간 카톨릭 교회하고는 틀리지만 또 우리하고도 틀리죠. 근데 저희는 그게 다안 믿죠. 우리는 둘다 틀렸어요. 저희가 믿는 거는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성만찬을 할때 그러면 프레센스, 예수님의 그 프레센스가 그러면 어떻게 같이 하느냐? 그럼 예수님이 없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만 하는 거냐? 이거는 또 아니죠.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거는 예수님은 거기에 실제로 계시지 않고 성만찬 할 때,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기념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같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루터란 교회 같은 데서는 육체적으로 아예 같이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같이 하세요, 우리랑? 영적으로 같이 하신다. 육체적인 게 아니라, 영적. 그들은 육체적으로 같이 하시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그 설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이렇게 동정이 갑니다. 왜? 예수님이 같이 하신다는 거가 중요하니까. 그러나 우리도 같이 하시죠. 우리도 그렇게 믿죠. 그러나 육체적은 아니란 말이죠. 영적. 예,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사람이 되셔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 참 몸, 그리고 지각 있는 영혼. 이거는 reasonable soul이라 그래서 인간이 가진 영혼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영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은 세 가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 그 다음에 육, 그 다음에 혼.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안 믿죠. 저희는 사람은 영과 육입니다. 저희가 믿는 거는 이 영이라는 단어하고 혼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즉, 육이라는 단어하고 몸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다른 거예요? 뭐 육은 좀 몸하고 달라요? 똑같은 거를 다른 단어로 쓰죠. 육이라는 단어도 쓰고 몸이라는 단어도 쓰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를 영이라는 단어도 쓰고 혼이라는 단어도 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육과 몸도 뭐 이렇게 다른 것 같이 얘기하는 것 같이 영과 혼을 다른 걸로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뭐 구원에서도 예수님이 뭐 이 영은 구했는데 혼은 아직 못 구했고 뭐 이상한 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은 영은 깨끗해졌는데 혼은 또 뭐 해서 깨끗해져야 되고 뭐 이상한 소리들 하는데 정신없어요. 어쨌든 그런 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두 가지 영과 육. 그러면 이게 인간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그때 했죠 이거 그림 그려가면서 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어떤 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영이에요. 천사는? 천사도 영이죠. 그러나 이 천사가 영인 것하고 하나님 영인 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렇죠. 천사는 창조가 됐고 하나님 영은 창조가 안 된 영입니다. 그럼 인간은 영이에요. 그러면 이 영도 창조가 된 영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영과 즉 하나님 영과 그 다음에 인간의 영과 인간의 육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만 취하시고 하나님으로서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육만 합쳐져 있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 우리 교리가 우리 소율의 문답이 잘못된 것으로 가르칩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 아닙니다. 왜? 완전한 인간은 육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없고 그냥 육만 있으면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인조인간이니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영을 안 믿거든요. 영을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영혼을 안 믿어요. 육만 믿고 있어요. 그러니 육은 그러나 동물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은 충분히 육만 있으니까 인조가 돼요? 안 돼요? 충분히 되죠. 그러나 인간을 인조하려면 인조인간이 되려면 그 영혼까지도 이제 복사가 돼야 되는데 인조가 아니고 복사예요? 뭐예요? 제가 복제. 네, 대강 알아서 들으세요. 복제인간이 되려면 그 영혼도 복제가 돼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려고요? 어쨌든 나중에 이 사탄이 뭐 엄청난 그 기적을 행해서 다 미혹된다 그러는데 그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들 왜냐하면 진짜로 복제가 되면 아 그러면 우리 믿음이 다 흔들립니다. 성경이 얘기 안 하는 수준에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영혼이 주어지고 이거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뭐 충분히 요즘 그 뭐야 처음에 한국 그 박사는 가짜로 그러니까 가짜로 그렇게 또 인간도 했다고 또 이렇게 나오면 뭐다 믿을 수도 있죠. 어쨌든 여러분, 그러면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냐를 말할 때 잘못된 가르침.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의 그 신앙 고백을 보시면, 뭐, 사도신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이신 크리드, 니케아 뭐 신경이라든지 보시면요. 아버지에 관해서 고백이 있고, 예수님에 관해서 고백이 있고, 성령님에 관해서 고백이 있죠. 근데 무엇이 제일 길어요, 항상?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 제일 길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 교회 역사 동안에 최고로 공격을 받았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가르침이 최고로 많았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신앙 고백을 올바로 잡아갈 때그 예수님에 관해서 제일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에 관해서 잘못된 견해가 제일 많으니까. 그쵸? 그래 다음에 성령님. 그리고 이제 아버지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관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 근데 이게 이 부분에서 특히 많이 잘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완전 하나님, 완전 인간이 아니면 저희의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조금만 잘못 가르쳐주면, 그러면 그런 예수님, 잘못된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는 예수님이 됩니다. 그게 사탄의 지금 최고의 공격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런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구원이 없잖아요. 먼저, 빌립보서 2장에 가보시면, 이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키노시스 띠오리라 그래갖고 키노시스 띠오리 하나님이 인간이 될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될 때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도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키노시스 띠오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될때 이제 인간이 되고부터는 하나님이 완전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되심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되심을. 그거를 줄어드는 거죠. 그 신성이. 그래서 인간이 되심으로써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이렇게 쭉 빠져버리는. 그래서 뭐 우리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뭐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당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왜?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수준에서 얘기하는 걸라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셨다가 이제 더 이상 그 완전하신 영광의 하나님에서 어느 정도라도 줄어드는 거라면,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있죠.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봤더니 예수님을 보니 독생자를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 보여야 안 보여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저 세상에게 가리워져 있지. 그러니까 말을 좀 똑바로 해야 돼요. 그죠? 버렸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죄인의 눈에 그 영광이 가려져 있어요. 그쵸? 그런 말을 좀할 때. 근데 그렇게 키노시스 띠오리를 가리키는 사람이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갖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봐야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7절에 순서로 말하면, 한국말로 번역된 걸 순서로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있죠? 자기를 비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키노시스 디오리예요. 자기를 비었다는 것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나님 되심을 비어버린 거죠. 이제 더 이상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여기에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런 걸 말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비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그 문법을 보면 이 여기 헬라어 공부하시 아 그래도 두 분 계시네. 그래도 됐네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렇게나 얘기한 건 여러분이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뭐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문법을 배우시면 이렇게 센텐스가 나오면 이 순서를 어떤 식으로 매기냐 하면요, 그 센텐스에서 자기가 최고로 강조하고 싶은 거를 먼저 끄집어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이 됐다는 거가 그게 순서적으로만 이해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시간적 순서 말입니다. 시간적 순서. 왜냐? 자기를 비어를 강조하려면 그걸 먼저 끄집어내는 것이 헬라 문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순서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거꾸로 해요, 오히려. 뭐냐 하면은 자기를 비어가 순서적으로는 뒤로 나오는 거죠.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냥 꼭 그것을 키노시스 디오리를 백업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그 어떠한 그 하나님 수준이 줄어들거나 그 수준이 낮아진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성육신은 뭐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성육신에는. 즉,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다가 인간이 보태진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에다가 인간이 보태진 거예요. 플러스가 된 거예요. 성육신에서 어떤 것도 마이너스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 중에 이런 거예요. 그 말씀, 그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라 여러분 말씀이죠. 그 말씀 로고스가 창조가 된 거라 이 말이에요. 먼저 로고스가 창조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창조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에리언니즘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아버지의 그 하나님 대신과 구분을 하는 즉 하나님과 똑같은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시작이 없었지만. 그건 잘못됐죠. 그 다음에 어답션니즘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겠는데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철저하게 인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수준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즉 부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 수준까지 가는 거죠. 이 1번과 2번이 좀 합쳐져서 요즘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괜찮네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십니까? 그랬을 때는 얘가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을 그래서 걔네들은 A God이라 small G라고 A God 이렇게 번역을 하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도세티즘이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같이 보이게끔 좀 유령 비슷한 스타일로 인간같이 보이게끔 오신 분이라 이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유명했던 건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십자가 고난은 참 고난이 아닌 그 고통은 참 고통이 아닌 것으로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보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모럴리즘이라 그래서 한 하나님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때는 아버지 역할, 예수님 때는 예수님 역할, 신약 때는 성령 역할. 그러나 one person, 한 하나님. 참 이게 힘들어요. 우리도 한 하나님이죠. 근데 one person이 아니라 우리는 three persons죠. 근데 걔네들은 one God, one person. 예, 잘못된 거죠. 그리고 subordinationism, 이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아버지보다는 낮은 수준이라, 낮은 하위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는데 우리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 그게 아니죠. 인간이 되셨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완전 플러스입니다. 하나님인 동시에 이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여기에 사도신경에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하는데 성녀로 잉태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이라 이걸 강조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말은 그가 사람이라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하는 거죠. 우리 저 지금 그 소요리 문답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됐다. 먼저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했다고 할 때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에 강조를 하는 거지 동정녀 마리아에게 강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마리아에게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에서 그 엑스커티즈로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교황이 그 엑스커티즈로라는 말을 하고 말하는 말은 성경하고 똑같은 권위를 갖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돼버립니다. 근데 교황들이 이때까지 많았지만 1900년도나 들어와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딱 두 번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마리아는 죄가 없다. 두 번째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이것을 말했습니다. 교황이. 그래서 그거는 성경하고 똑같이 받아들여야 되는 수준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마리아가 죄가 없다. 누가복음 1장에 한번 보세요. 마리아의 찬송. 이제 우리 저 사무엘 상 공부하면서 한나의 찬송 배우면서 이제 마리아의 찬송도 같이 배우게 되는데 이 마리아의 찬송 예수님을 이제 잉태하고 기뻐하는 그런 찬송인데 마리아가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은즉 예수님을 만약에 마리아가 죄가 없으면은 구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왜 나의 구세주예요? 나의 구주라.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사람, 구원하는 분이라 이 뜻인데, 죄가 없는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 마리아가 죄가 없다.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그들은 왜 이런 거를 성경의 권위로 믿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 뭐야 개혁신앙에서 솔라 스크립처라 즉 오직 성경 이것이 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 같은 데는 오직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 게 뭐냐면 교회의 정통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정통, 즉 교회가 뭘 정하면 그것이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습니다. 그것에 반대하여 종교개혁을 한 우리는 No, 오직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즉 교회도 성경을 쫓아가는 거지 교회가 자기가 만들어냈고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카톨릭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정통이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정통을 갖고 내려왔으면, 그래서 교회에서, 이건 우리 교회 정통이다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없어도. 그래서 종교개혁 때, 솔라라는 이게, 그 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솔라 피데이. 즉, 오직 믿음. 솔라 크리스토. 예? 오직 예수.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 이거를 그렇게, 오직 이 단어를 그렇게 부르짖는 게 종교개혁 아닙니까? 여러분도 지금 같은 트레디션입니다. 저는 정통을 나쁘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좋은 정통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통이라도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는 없고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의 권위를 갖고 있죠. 성경만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질문이 뭐예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네. 안써 있으면? 그럼 왜 떠드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는 누가 만든 거죠? 사람이. 그 사람 얘기 들을 거면 못하러 교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이거죠, 우리는.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정통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돼버렸는데, 이제는. 그것도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무조건 정통은 나쁜 거다 해갖고, 이렇게 뭔가 새롭게 해야 돼. 근데 해야 돼. 새로운 게 없어요. 그 새롭다는 게 옛날에 다또 해본 거예요, 딴거 사람들이. 근데 자기네들은 뭐 새로운 거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현대를 나가는 교회, 뭐 현대 뭐 어쩌고 뭐 새로운 뭐 이런 거다 이거 아닙니다. 왜? 성경은 벌써 몇천 년이나 내려오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그 성경이 변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거는 하면 안 되죠. 근데 참, 예, 이게 그래서 밸런스를 잘 해야 되는데 너무 정통을 그냥 막 성경 권위에 놓는 것도 잘못됐지만 정통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잘못됐죠. 어쨌든, 그리고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동정녀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라 그러죠. 맞아요? 영원한 동정녀예요? 그러면 영원한 동정녀라는 말은 성생활이 한 번도 없었단 얘기고 애를 예수님만 낳고는 전혀 안 낳았단 얘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완전히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제가 여러 군데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 25절. 거기 보면은 요셉하고 그 마리아가 나오는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거기 보면 동침치 아니한 것이 언제까지요? 그 예수님을 낳기까지. 즉 낳기까지는 성생활이 없었어요. 분명히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54절을 제가 읽어드리게요. 54절을 읽어드리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사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거 다, 뭐, 누구예요, 다? 예수님의 brothers and sisters. 그러나, 뭐, 완전한 brothers sisters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은 아니니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지금 사람, 애들이 태어난 거예요, 안 태어난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톨릭 교회는 마리아가 영원히 동정녀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상관을 안 해요, 그죠? 그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에서 31절부터 보시면 이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기도 분명히 예수님이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라는 겁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절 5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그러면서 빈정대는 소리가 나오는데 거기도 예수님의 브라더하고 시스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그런데 카톨릭 교회 신자들 붙잡아 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냐고. 그러면 다 그렇다 그럽니다. 왜안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마리아가 거룩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난 어머니인데, 그 예수님을 난 어머니가 다른 사람하고 성생활을 하면 어떡해요, 그죠?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예 무시하게 되면요, 뭐 무슨 말은 못해요. 어쨌든 여러분, 그거 좀 알고 계시고.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끝까지 성생활을 안 했으면 요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결혼해갖고 남편이 원하는데도 뭐 요즘 말로 하면 머리 아파 뭐 이러면서 안한 성생활을 부인하는 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죄예요, 죄. 그죠? 그러면 요셉은 평생 결혼은 해놓고 성생활을 한 번도 못해서 그럼 말이 안 죄진 거죠, 그러면. 그런 면에서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를 엄청나게 이 거룩하게 높여놔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마리아가 죄도 없고 죽지도 않고 승천하여서 여러분을 지금도 그래서 그저 요한복음 그 2장에서 가나 혼인 잔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마리아가 떡 나서갖고 그럴 때 보면 한국 엄마 같아. 떡 나서갖고는 예수님한테 와서 야 포도주 요즘 말로 하면요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그러니까요 여자요 나하고 무슨 관계냐?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는요 그 아들 자랑하고 싶은 게꽤 있는 것 같아요 한국어. 그게 제가 한국 엄마라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 지금 하나님 아들인데 포도주가 없어? 그럼 내 아들이 이거 좀탁 만들어 오면 이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쨌든,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그 스토리를 갖고 봐라. 마리아에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하라니까 예수님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도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돼요?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구절을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께 기도하죠.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무슨 성자 붙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기도하고 뭐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원리가 나와요? 아니, 이번 테이프는 가톨릭 신자가 들으면 큰일 나겠네. 넘어갑시다. 뭐, 할 말이 많아요, 거기. 근데 그냥 넘어가요. 예. 그럼 참 몸을 가지셨다. 이 몸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온 거죠. 마리아에서. 제가 태어날 때 내 몸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그래서 여기서 좀 미스터리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너무 귀여워. 과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미스터리가 많아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그 크로모솜, 그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크로모솜. X 크로모솜이 있고 Y 크로모솜이 있죠. 염색체. 그래갖고 남자한테는,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이 Y 크로모솜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남자인데, 그럼 Y 크로모솜이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왜? 마리아가 줄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런 거 갖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뭐 기적적으로 성령님께서 잉태하실 때 어떻게 했겠지.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로 이제 삐딱하게 갖고 나올 수 있잖아요. 야, 니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남자인데 그러면 벌써 XY가 있었는데 그 Y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뭐 이런 거. 아,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이런 건 뭐 다 좀 시간 낭비인데. 그러나 어쨌든 분명히 예수님은 남자였어요. 인간으로서. 그렇죠? 그렇다는 말은 X하고 Y 염색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마리아한테 몸을 받긴 받았지만 그래도 미스터리라고 얘기해. 성령님이 잉태하셨다는 것이 그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게 풀이가 되는 건지 뭘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러나 분명히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성관계를 가져서 잉태가 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 이상한 그런 신비주의나 무슨 미스로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또 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과 인간이 뭐 성관계를 갖는 뭐 이런 식으로 풀고. 근데 그런 게 많잖아요, 신화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이나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깔부리는 그런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풀면 안 되죠. 그러나 해결책이 여기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몸의 몸적인 것은 마리아에게서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고. 그런데 또 문제는 영혼은 그럼 어디서 온 거냐? 근데 인간도 말입니다. 영혼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아, 이게 이런 데로 들어가면 이게 복잡해져요. 이건 준비도 안 했는데 어떻게든 나오면. 세 개의 설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벌써 영혼들을, 앞으로 태어날 인간들의 영혼들까지 다 창조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고가 있는 거예요, 창고가. 거기에 다 있어갖고, 잉태되면은 삐익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 영혼이. 그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설이 있느냐 하면은, 육과 똑같이 엄마하고 아빠의 영에서 이렇게 나눠 갖는다. 그런 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뭐냐 하면 잉태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창조한다. 근데 세 가지 다 문제가 있어요. 즉 미리 창조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된 거는 선하잖아요. 그런데 잉태되자마자 그 선한 영이 가자마자 죄에 빠지죠. 그런 또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이것도 또 문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바로 창조한다는 그것도 그러면 창조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창조가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시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지금 창조를 또 하시는 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고 어머니 아버지에서 이렇게 온다 몸같이 똑같이 그렇게 온다는 것도 이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서 몸을 받듯이 영도 받는다.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됨, 그 한 인격으로 이렇게 창조된 그것이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공부하셔서 더 좋은 답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또 써먹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참 몸을 가졌다. 이거는 여러 군데 한번 보죠. 요한일서 4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즉 그 참 육 그게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즉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다 이거죠.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어떻게 돼요?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과 저도 옆구리를 찌르면 뭐가 나오겠어요? 피와 물이 나오죠. 즉 예수님이 참 몸을 가지고 계신 것이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우리가 4절 읽으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아닌데 14절이에요? 예, 하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즉 우리들 여러분과 제가 혈육에 속한 그대로 예수님도 혈육에 속했다. 즉 우리가 가진 몸이다 이거죠. 똑같은 몸이다 이거죠. 그리고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돼서 우리와 똑같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여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즉 시험 받는 것도 같은 시험을 받으신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도 지금 시간이 저렇게 됩니까? 그 시험도 모든 우리가 받는 시험을 다 받았다고 그러시잖아요, 성경이. 근데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여자가 받는 시험도 받았다 이런 말은 또 안 되죠. 노인이 받는 시험도 받았다 이런 말도 안 되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받는 시험을 다 받았다. 그 요한일서 우리 2장 15절부터 공부했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사실 여자가 받건 노인이 받건 무슨 시험을 받건 간에 다 그게 그 세 가지 안에 들어가죠. 그런 면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시험을 받았죠. 왜? 사탄한테 시험 받는 내용을 보면 이 돌을 떡으로 변하라.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전 세계의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 구원할 거 아니냐. 이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뛰어내려도 안 죽고 하는 이 생의 자랑. 즉, 예수님도 그세 가지 종류의 모든, 이 시험을 받았다. 그런 면에서 인간이 받는 모든 시험을 다 받은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리고 지각 있는 영혼을 가지셨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났다. 즉, 여기서 우리가 좀 굉장히 복잡합니다. 미스터리가 많아요. 그러나 좀 얘기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인성이 있는가 하면 신성이 계시죠. 신성에서, 즉, 우리가 예수님이 배고팠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성으로서 배고팠다는 소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해를 하죠. 여기서 지혜가 자라난다. 예수님이 신성으로서 지혜가 자라난다는 소리가 아닌데, 인성으로서. 근데 중요한 건 인성으로서 지혜가 자라났다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의 그 겪는 모든 겪음을 그대로 예수님도 겪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우리 기쁨이 같이 조만한 나이에 그냥 IQ가 500,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자라난단 말이에요. 예수님 지혜도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 지각 있는 그 영혼을 그 가지고 마음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 마음으로 고민도 하시고 이게 진짜로 인간의 그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날에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 재림하는 날을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이것은 그분의 인성을 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것도 있고. 마태복음 26장 8절. 26장 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야돼. 응? 또 18절을 8절이라 그랬나요? 네. 아니. 내가 오늘 굉장히 막 빨리 썼나 보죠? 잘못 적었,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이 또 생각이 안 나네. 민망하여? 예? 민망하여. 내 마음이 민망하여. 그 구절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민망하다. 즉, 이 인간의 영혼을 가진 것을 지금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 가리키는 건 그러면 보세요. 참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했는데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동정녀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인간 아버지가 없다는 거죠. 배웠죠 벌써? 원죄는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즉그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왜?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성관계를 통해서 잉태되어 태어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를 동정할 수 있죠. 우리가 짓는 죄, 이게 어떤 상태인지 예수님은 직접 경험을 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죄를 어떻게 짓는 걸 경험한 게 아니라 그 시험을 받는 그걸 다 경험해서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러나 신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질 수 없다고 해서 받으시는, 당하시는 시험이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 시험입니다. 그러나 죄를 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미스터리죠. 그래서 빈정되는 사람은 아니 뭐 죄를 질 수도 없는데 뭐 또 그게 무슨 시험이냐. 뭐 어차피 죄 못 지는데. 뭐 이러면서 또 빈정될 수 있는데 근데 저희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는 미스터리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성이 없는 거죠. 신성을 지니신 분이 죄를 진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죄를 질 수 없으니까 그러면 받는 고통과 받는 시험은 그러면 다 가짜냐? 그것도 아니고 진짜로 받으신 거죠. 그러면 이걸로 끝내죠. 뭐냐? 중보자가 왜 하나님이셔야 되고 왜 사람이어야 되느냐? 여기서 제가 대요리 문답 38문 왜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하였습니까? 답이 대요리 문답입니다.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한 것은 그의 인성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와 죽음의 세력 안에 빠지는 것을 막아서 지키고 그의 고난과 순종과 중재적 기도에 가치와 효과를 주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며 하나님의 총애를 얻고 한 특수한 백성을 구속하여 저희에게 성령을 주며 저희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고 저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대요리 문답 39문에 중보자가 사람이어야 한 것은 그가 우리의 성질을 향상시키고 율법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고 우리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중재의 기도를 하시고 우리의 언약을 동정하시는 분이어야 하며 또 우리가 양자됨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려워요. 뭐 말이. 왜 하나님이셔야 되느냐? 우리의 그 영원한 죄값, 그 영원한 죽음이죠. 우리의 죄값. 그 영원한 죽음을 치르려면 하나님이 아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나 어느 정도로 오래 그러면 죽어야 됩니까? 영원히. 그러면 영원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으로서 나 대신 죽는 거라 그러면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오랫동안 죽어야 돼요? 영원히. 그러면 억만년을 죽으셔도 아직도 다 갚은 게 아니죠. 그러면 저는 언제 아, 저 사람이 나의 죄를 완전하게 갚았다는 거 언제 확신할 수 있어요? Never. 왜? 억만년 가도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그러나 나의 그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 죄값을 단번에 치를 수 있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 죽으셔야죠. 그래야 영원한 죄값이 치러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되고 또 나만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수많은 사람 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한 명 위해서 죽으면 땡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그리고 완전함과 완전 의로움을 이루시려면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죄값은 아직도 치루어진 게 아니에요.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이 아닌 중보자는 우리 죄값을 완전히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의 예수님은 구원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은 정말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진짜로 영원히. 그 예수님 뭐 한 몇 시간 동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면 아직도 죄값이 다 치러지지 않았죠. 왜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동물이 우리를 대표했죠. 제사를, 동물 제사를 지냈는데. 그래서 결국 그 동물이 우리의 죄를 살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표예요. 그 동물이 표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때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대신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됩니다. 원숭이가 인간을 대표할 수 없고, 하나님도 인간을 대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을 대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셔야 됩니다. 꼭. 그래서 참 다행이죠. 이 세상 모든 역사 어느 종교에 가도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신 분은 딱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디에 가도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될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인간의 이 화목. 제가 성전도 예수님을 보시면 거기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거라 그랬죠. 성전이죠. 근데 예수님 자체가 또 화목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보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화목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즉,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화목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다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뭐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를 자꾸 인간을 높이고 우리가 뭘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물론 그것도 말해야 되지만, 그러나 진짜 초점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내용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교리를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참안 믿는 사람들 귀에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진리를 저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 하나님이시고 그 완전 하나님께서 완전 인간이 되신 것, 우리의 중보자는 이런 분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을 다 감당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시는 이런 귀한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욱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시고 더욱 예수님 증거하며 사는 저희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